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을 위한 신형 활공단계 요격체 개발 사업 진행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5일 미일 양국 간 양해각서에 따른 활공단계 요격체 협력 개발 사업 계획 관련 공식 합의를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양국의 오랜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는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 과정에서 종합적인 방어 역량을 제공하고 일본은 로켓 모터와 추진 부품 개발 등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2030년대 중반에 이 사업을 완성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는 활공단계 요격체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표적에 가까워지기 전에 활공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요격체계는 미사일이 낙하하는 최종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어서 극초음속 무기의 속도에 대응하는 데 취약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사업 비용이 3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일본 매체들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이 담당하는 액수는 10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요격체계가 완성되면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에 이지스함에 탑재해 표적을 격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우주군 역량 등을 활용해 저궤도에 위성 수백 개를 배치해 광역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동 요격 미사일 개발 사업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합의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 합의에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22년 인공위성을 타격할 수 있는 시험용 위성을 발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19일 전인 지난 2022년 2월 5일 코스모스 2553으로 알려진 위성을 쏘아올렸습니다. 이 위성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실전에 배치되면 저궤도 위성 수백 개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험용 위성이 실제로는 핵을 싣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플럼비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이 무기가 사용되면 아마도 1년 동안은 지구의 저궤도를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1200마일, 2000km 이하의 고도로 정의되는 저궤도에는 현재 위성 수천 개가 돌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국제우주정거장과 허블 우주망원경, 그리고 약 4천 개에 달하는 스페이스X, 스타링크 위성 등이 포함됩니다. 러시아가 위성을 파괴하는 우주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관측은 최근 미 당국에서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난 뒤에 가자지구를 통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15일 성명을 통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군사적으로 가자지구를 통치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은 이스라엘의 비적대적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지구 통치를 위한 계획을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려고 했지만 전시 내각에서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관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후 논의에 앞서 가자지구 내에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고 하마스 제거라는 목표는 변명의 여지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27일 첫 번째 TV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 방송에 토론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히고 어디서든 언제든 토론을 할 수 있다고 한 당신은 어떠냐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는 6월과 9월에 제한된 두 차례 기회에 정직하지 못한 조 바이든과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28년 연속 미국의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 군축 차관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신형 요격체를 공동 개발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전 지역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 19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물결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또다시 지정됐습니다. 쿠바는 올해 명단에서 제외된 반면 북한은 28년째 이름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또다시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고 미 국무부가 15일 VOA에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5일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에 따라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결정하고 인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쿠바는 대테러 비협력국에서 제외했다며 쿠바가 미국과 반테러 등의 법 집행 문제에서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관련 법에 따라 대테러 비협력국을 해마다 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합니다.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 판매, 허가가 금지되고 국제사회에도 이 사실이 공지됩니다. 국무부는 1997년부터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첫 해부터 28년 연속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무부는 국가별 테러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은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근절 노력이 미흡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 또한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해왔습니다. 북한은 대테러 비협력국 외에도 미국 국무부가 국제 테러 행위에 반복적으로 지원을 제공한 국가로 규정한 테러 지원국 명단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한 뒤 2008년 10월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됐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 북한에서 억류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 2017년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각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VOA 논평 요청에 미국은 각국이 자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을 주기 위해 주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국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의 3국 협력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과 한국에 문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4일 한국, 중국, 일본이 이달 26일에서 27일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며 조만간 날짜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됐습니다. 한국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70년이 넘었지만 이산가족들의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면 상봉과 화상 상봉을 했지만 미국에 있는 한인 이산가족들은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VOA는 한인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상봉 노력을 주도하는 선구자들, 미국 의회의 관련 입법 활동과 도전 과제 등을 조명하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이조은 기자가 미국 의원들이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기 위해 벌여온 입법 노력을 전해드립니다.
2021년 7월 19일 이산가족 상봉법안 표결을 앞두고 하원 본회의장 연단에 선 영킴 하원 의원은 이 문제는 나에게도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y mother-in-law was one of the many Koreans who made the brave journey across the 38th.
김 의원은 나의 시어머니는 가족을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해 용감하게 38선을 넘은 수많은 실향민 중 한 사람이었다며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 다섯 번이나 38선을 넘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을 겪은 가족을 둔 한국 출신 이민자로서 그리고 이제는 의회에서 봉사하는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여성 의원 중 한 명으로서 이 사안을 지지하는 데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주 한인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이산가족 상봉 법안으로 이날 반대 없이 찬성 415표, 만장일치로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 공동 발의자인 미셸 스틸 하원 의원에게도 이산가족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스틸 의원은 VOA에 사실 나의 부모님도 모두 북한에서 피난했다며 또 큰 이모 중 한 명은 장남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Actually, my both parents fled from North Korea, and they had
미 의회에선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습니다. 미시간주의 존 코니어스 전 민주당 하원 의원, 텍사스주의 샘 존슨 전 공화당 하원 의원, 뉴욕주의 찰스 랭글 전 민주당 하원 의원, 그리고 부친이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일리노이주의 마크 커크 전 공화당 상원 의원 등 주로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 의원들이 앞장섰습니다. 특히 커크 전 의원은 2000년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처음 도전했을 당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대표단체인 이차이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사무총장과 인연을 맺으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차이 사무총장은 VOA에 자신들을 도와줄 적임자를 찾다가 만난 사람이 2000년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처음 도전한 공화당의 마크 커크 후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커크 의원의 아버님이 6.25 참전용사이고 또 단 하나인 형제가 여동생이 한국 입양아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같으면 우리 사정을 이해하겠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겠지.
실제로 커크 의원은 당선 후엔 이산가족들과 정부 당국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상봉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렇게 미주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의회 내 관심이 높아질 즈음인 2001년 11월, 하원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이듬해 2월 상원에서도 하원과의 동반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이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된 2008년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이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건 의회가 이산가족과 관련해 제정한 첫 법률이기도 합니다. 이후 의회에서는 거의 매 회기 커크 의원과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 의원들 주도로 관련 결의안이 발의돼 채택됐습니다. 현역 시절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돕기 위한 법안과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움직였던 전직 의원들 중 현재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찰스 랭글 전 의원은 의회 내 이런 노력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And the fact that their families cannot be reunited, and many Koreans have come to the United States and still have their families held.
2017년 46년간의 의원 생활을 마친 올해 93세의 랭글 전 의원은 VOA 인터뷰에서 가족들이 재결합하지 못하는 건 물론 많은 한국인이 미국에 와서도 같은 한반도 사람이지만 공산주의자인 인간들에게 붙잡힌 가족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은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북한 정부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많지 않다며 많은 의원이 관련 결의안을 발의한 건 이산가족들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 그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랭글 전 의원은 고령이 된 미주 한인 이산가족들처럼 자신도 이들의 상봉을 보는 것이 일생 희망 목록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This is a question of doing the right thing.
랭글 전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것은 옳은 일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회가 매 회기연도 국무부 지출 법안에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을 위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문구를 포함한 건 2009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거의 매해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캘리포니아에서 나란히 첫 한국계 여성 의원으로 당선된 공화당의 김희영과 스틸 의원은 의회에서 미주 한인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법안 및 결의안 발의는 물론 의회 내 관심을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국계인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 의원과 메릴린 스트링랜드 하원 의원, 또 한인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둔 뉴욕주의 그레이스 맹 의원과 하와이주의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 의원, 알래스카주의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들이 힘을 합쳐 2021년 하원을 통과한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이듬해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해 법률로서 공식 효력을 갖게 한 건 의회가 처음으로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단독법을 제정한 큰 성과로 꼽힙니다. 미주 한인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최소한 화상 형식을 통해 상봉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한국 정부의 협조를 얻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매번 결의 형식으로 채택돼 법적 구속력이 없었던 과거에 비하면 큰 진전입니다. 영킴 의원은 더 나아가 지난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 법안의 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한국 정부 및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와 화상 상봉 등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법제정 180일 이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문구를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또 다른 한인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주의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과 제니퍼 웩스턴 민주당 하원 의원도 힘을 합쳐 미 정부가 한인 이산가족 정보를 담은 공식 기록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고 지난 2월 하원의 법안은 발의 약 일주일 만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북한에 둔 가족과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채 고령이 된 많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영킴 의원은 VOA에 우리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 그 숫자가 바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irst of all, time is running out on these Korean Americans,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I know.
이어 예전에는 북한에 가족이 있는 한인들의 숫자를 10만 명 정도로 집계했었는데, 이제는 수백 명이라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라며, 이 가족들이 최소한 화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길 바라지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물론 직접 상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산가족 상봉과 이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에게도 이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VOA에 대부분의 이산가족이 세상을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가족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it's time the family has to get together and they before they die. I think
특히 북한에서와 이곳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들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히로노 의원은 VOA에 특히 남북한의 미산가족 상봉에 미주 한인도 포함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런 프로그램은 북한이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을 가능하게 할 때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미주 한인들도 어떤 식으로든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길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program had to do with when North Korea enables the South Koreans to engage with their families, and when that happened.
그러면서 미주 한인 이산가족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공식적으로는 단 한 번도 상봉의 기회를 얻지 못한 데 대해 아시다시피 매우 슬픈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설리반 의원은 미국의 관점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as Americans who support our very strong ally in Sou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설리반 의원은 VOA에 강력한 동맹국인 한국을 지지하는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돕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인도주의적 제스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동시에 미국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공식 포럼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설리반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VOA 이산가족 특별기획, 내일은 마지막 순서로 이산가족 상봉 노력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미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전해드립니다. 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 군축 차관이 밝혔습니다. 미한 확장 억제 협의체 구성과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그 같은 노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이 15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그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So we wanted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We wanted to remind the South Korean public of our commitment to South Korea. We know that they have.
젠킨스 차관은 이날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군비 통제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자 했으며 한국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한국 국민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을 뒤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북한이 위협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공약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이 확실히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 같은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진전을 거론했습니다.
We had our Washington summits last year and we solidified with the South Koreans our commitment to them under extended deterrence. We set up the
우리는 지난해 워싱턴에서 한국과 정상회담을 했고 확장 억제 하에서 한국에 대한 공약을 공고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우리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면서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도 한국 측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미국의 주요 전략 자산인 B-52 전략 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이 잇따라 한반도 지역에 배치된 것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가 우리의 공약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had a B-52 landing there. We had a nuclear sub as well. So there. So we're doing these things to make sure that they understand.
한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전 세계적인 핵 위협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U.S. allies are understandably anxious about the explosive growth of Chinese nuclear weapons and their delivery systems and the likelihood that Russia will rely on more.
리시 의원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국의 핵무기 및 운반 체계의 폭발적인 성장과 러시아가 이러한 무기에 더 많이 의존할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 국가들은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 특히 취약하다며 유럽과 달리 우리는 이 지역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수했고 동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수백 개의 다양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Asia, extended deterrence is particularly weak. Unlike in Europe, we withdrew all of our nuclear weapons from the region. East Asian allies not only worry about our China and Russia, but in North Korea,
미국은 억지력을 재확인하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신형 요격체를 공동 개발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활공단계 요격체가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진단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는 15일 미국과 일본이 활공단계 요격체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미일 양국 간 연구, 개발, 시험, 평가 사업 양해 각서에 따른 활공단계 요격체 협력 개발 사업 계획과 관련한 공식 합의를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미국과 일본은 활공단계 요격체 개발에 관한 합의를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의 오랜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 억제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이 극초음속 비행 시 활공단계 부분에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역량을 제공하고 일본은 로켓 모터와 추진 부품 개발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 대응과 관련해 기존 요격 체계는 미사일이 낙하하는 최종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미일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전 활공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요격체계가 완성되면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해 위성들이 탐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표적을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우주군 역량 등을 활용 저궤도에 위성 수백 개를 배치해 광역 상시 감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요격체의 공동 개발은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주로 겨냥한 움직임이라며 하지만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일본은 북한이 보유한 모든 미사일에 취약하다며 북한이 보유한 신형 미사일은 활공하면서 기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Japan is susceptible to every missile that the North Koreans have from the Nodong up.
백톨 교수는 이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런 종류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이나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시스템 이상의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잠재적으로 서방을 위협하는 나라들인 러시아와 중국, 북한 모두 극초음속 미사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ussia, China, North Korea.
다만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인 아방가르드와 중거리 탄도미사일급인 DF-17이 이미 배치돼 있지만 북한은 극초음속 활공체를 실전 배치하기까지 아마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올해 4월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 개발과 생산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요격체 공동 개발 추진 합의는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두 번째 합의로 앞서 두 나라는 RIM-161 스탠더드 미사일 3를 공동 개발하고 2020년 시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북한의 240mm 신형 방사포 위협과 관련해 우리는 분명 북한의 위협을 포함한 역내 위협에 대해 역내 동맹인 한국 및 일본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결코 북한과의 충돌을 바라지 않는다며 확장 억지 노력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함으로써 역내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북한이 신형 240mm 방사포를 러시아에 수출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에서 12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국방 공업기업소들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신형 240mm 방사포를 싣는 차량을 직접 시운전하며 생산 확대와 전투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40mm 방사포는 한국 수도권을 겨냥해 흔히 서울 불바다 위협이 제기될 때마다 거론되는 무기체계로 기존 포탄의 사거리는 최대 6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기존 포탄의 위치 정보 시스템 GPS를 갖춘 조종 날개를 장착해 유도 기능까지 갖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240mm 방사포탄 성능 개량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122mm 방사포탄 등을 수출하고 있는 북한이 240mm 신형 방사포탄까지 수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미 8군 사령관이 철저한 상시 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영내 동맹국들과 엄격하고 실전 같은 훈련을 실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라니브 미 육군 제8군 사령관은 14일 우리는 당장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니브 사령관은 이날 하와이에서 열린 미 육군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에서 우리의 임무는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8군은 15일 미 국방부 국방영상정보 배포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라니브 사령관은 미 8군이 한국군 그리고 영내 동맹국들과 엄격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완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니브 사령관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이 임무를 함께할 엄청난 파트너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5일 8군 사령관에 공식 취임한 라니브 사령관은 당시 취임사에서 한반도 방어라는 중요한 임무에서 한국과 협력해온 미 8군의 유산을 이어가길 기대한다면서 미한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인도태평양 지상군에 관한 국제행사로 다양한 관련 토론과 신흥기술 소개 그리고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상호 운용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미 8군은 밝혔습니다. 미 8군은 보병 제2사단을 비롯해 한반도 전역의 6개 예하 부대와 소규모 지원 부대를 총괄하는 미 육군 산하 부대입니다. 미 8군은 지난 3월 실시된 연례 미한 연합 훈련 자유의 방패를 통해 한미 연합 사령부, 주한미군, 유엔군 사령부, 한국 합동참모본부 간 상호 운용성 향상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야전 실기동 훈련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방한 중인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이 지적했습니다. 통일을 부정하는 최근 북한 성명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유라이 블라나르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이 한국 외교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과 우크라이나 내 북한 무기 공급 및 사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슬로바키아 외무부가 15일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블라나르 장관의 방한 목적과 한반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슬로바키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공급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나르 장관인 이는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블라나르 장관은 핵 군축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라나르 장관이 영내 평화와 안정은 더욱 안전한 세상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따라서 우리는 한국이 오랫동안 노력해온 통일 프로세스를 부정하는 북한 측의 최근 성명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태열 장관이 블라나르 장관과 오전 회담과 공식 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국제무대 협력,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자고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블라나리 장관은 슬로바키아도 러브 군사협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슬로바키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통일 비전과 대북 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슬로바키아는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면서 가능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의 방안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라며 이번 공식 방안이 양국 관계를 점검하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올해 국방과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공격을 더 늘릴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올해 미국 선거에 악의적인 사이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는 14일 올해 북한 해킹 조직이 국방 분야에 대한 공격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S사는 이날 공개한 동아시아 위협 행위자 보고서에서 중국과 함께 북한을 지목하고 북한이 새로운 정부 정책에 착수하고 무기 실험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2024년엔 점점 더 정교한 암호화폐 탈취와 국방 분야를 겨냥한 공급망 공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작전은 새로운 군사력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정권에 자금을 보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국가 안보상 자신들이 적국으로 인식하는 대상을 겨냥했다면서 이러한 사이버 작전은 북한 정부, 특히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과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한 정보 수집에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이 조직 내 특정 개인이나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피싱 공격 유형인 스피어 피싱과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을 통해 정보기술 IT 산업 부문에 위협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항공우주와 국방기관, 인권운동가, 외교관, 정부 내 한반도 전문가들, 싱크탱크나 민간기관, 미디어 및 교육 부문을 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MS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가 늘면서 2023년 한 해에만 총 6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탈취 사건에 연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이후 북한의 사이버 범죄자들이 3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훔친 것으로 유엔은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은 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금융자본을 일컫는 벤처캐피털과 기타 금융기관의 임원 및 개발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암호화폐 탈취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 행위자들이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기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취약점을 이용해 해당 소프트웨어의 백도를 공략하고 그에 따라 추가 피해자를 더 발생시키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MS 보고서는 중국이 올해 미국 등에서 치러질 주요 선거를 겨냥해 사이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이들 선거에서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확산시킬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중국의 노력은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중국 공산당이 인터넷 밈이나 비디오, 오디오를 증강하는 실험을 늘리면 결국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내왔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국장은 지난달 4일 미국 캔자스대에서 열린 사이버 안보 전문가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정부와 같은 외국의 적들이 우리를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이버 작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달 4일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사이버 위협 관련 회의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공격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의 행위를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지장을 초래하며 파괴적이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행위를 부각시키고 규탄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런 행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also concerned about the DPRK's malicious cyber.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이 같은 사이버 공격 사실을 부인하며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이미지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탈북민 강제 북송으로 국제사회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탈북민들이 직접 만든 영화가 미국에서 상영됩니다. 주최 측은 탈북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과 워싱턴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한국 내 탈북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 도토리 상영회를 이번 주 미국에서 처음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통은 14일과 18일은 뉴욕의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19일은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의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각각 상영회를 갖는다며 열악한 탈북민들의 실상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상영을 주도한 탈북민 출신 마영애 민주평통 상임위원입니다.
지난 가을에 중국에서 600여 명의 탈북민이 이미 북송이 됐고 그 이후에 또 뭐 200명이 얼마요 이런 순서대로 계속 북송이 됩니다. 북송된 탈북민들이 정치범수용소나 또 공개처형으로 가는 이걸 막으려고 우리가 여기에 나온 탈북민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왔는지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자고 합니다.
도토리는 탈북민 출신 허영철 감독과 1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손수 제작비를 마련해 만든 극영화입니다.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는 탈북입니다. 한국전쟁 때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이산가족 할머니가 70여 년 뒤 북한을 탈출한 탈북 손녀와 극적으로 상봉하는 3대에 걸친 북한인들의 기구한 운명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한많은 사연을 담고 흐르는 압록강 두만강. 직접 탈북이라는 실전을 겪으며 목숨을 걸고 이 강을 건너온 탈북민들이 영화에 출연하여 그때의 사연들을 담은 탈북의 한 장면들입니다.
이번 상영회를 위해 미국을 찾은 허 감독은 14일 VOA에 중국의 비인도적인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미국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이제 전 세계 이거 알려서 강제 북송 막아야지. 지금도 아직도 중국에 지금 체류 중인 탈북자들이 많거든요. 저번에 600명 하고 이번에 또 200명 했잖아요.
북한 양강도 해산 출신인 허 감독은 자신을 비롯해 제작진과 출연자 대부분이 중국에서 북송됐던 경험이 있는 탈북민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겪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영화보다 가장 사실적인 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감독도 북한 사람이고 모든 배우들 스태프 다 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북송된 체험자들 위주로 만든 거예요. 그게 기존의 영화하고 차별화가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어디 후원도 제작비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생존자들이 14일간 돈 못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허 감독은 1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손수 제작비를 후원해 영화가 제작됐으며 후반 편집과 홍보 과정에 통일부 등이 일부를 후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민간단체들은 중국이 국내 구금시설에 억류 중인 50명에서 200명의 탈북민을 추가로 북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는 지난 9일 도쿄에서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도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허영철 감독은 북한인들은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 고난의 행군 때 모두 허기진 배를 도토리로 채웠다며, 그러나 한국에선 도토리가 주요 식량이 아닌 건강식품인 것을 보고 영화 제목을 도토리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 도토리를 통해 탈북민 등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상황에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한인사회, 미국사회, 탈북자 문제는 이거는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어떤 정치, 이념, 종교, 초월해서 인권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VN뉴스 김영권입니다.
장애인 차별이 심각한 북한에선 복무 중 부상당한 군인조차 외면당한다는 이 탈북 여성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탈북한 이 여성은 북한 내 장애인 인권 실태를 고발하며 국제사회에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6년 전 하완신마비의 장애인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등에 업은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 맹효심 씨가 15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 연단에 올라 북한 내 장애인이 겪는 고통을 증언했습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둔 맹 씨는 북한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It is or not or to God universe in North Korea. And it's very hard to find us up. But my mom worked to that to help support our family. She handmade a course and
장애인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의 어머니는 장애가 있음에도 가족 부양을 위해 삭바느질 등 모든 일을 닥치는 대로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장애인 보호법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장애인은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6살 때 평양으로 떠난 가족 여행에서 겪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북한이 상위 군인조차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I remember one time when I was 16 years old. We took a family trip to Pyongyang. The disabled veterans we met sold goods on trains to make a living.
평양 여행에서 군 복무 중 다쳐 장애인이 된 전직 군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물건을 파는 모습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어 나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이 기억난다면서 북한 장애인 보호법은 전직 군인조차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6월 18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했지만 우리들은 이런 날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북한 주민들은 당국이 장애인 보호 조치를 갖고 있는지 다른 나라들은 장애인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맹 씨는 또 어려웠던 북한 탈출 과정을 회고하면서 탈북은 목숨을 건 위험한 여정이지만 장애인에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My father carried my mother on his back. Why I held his hand? We cross the Yalu River into China.
맹 씨는 아버지가 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등에 업은 채 강을 건너 중국 국경을 넘었다면서 탈출할 때 우리는 너무나 무서웠지만 탈북 후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도착해 장애인을 위한 특별 좌석, 기차역,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등을 보면서 한국은 그야말로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과 달리 장애인이 살아가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곳이며 북한 당국의 선전과는 정반대인 곳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목발과 휠체어를 보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희망은 북한 주민 모두가 자유를 얻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에서 북한 장애인 인권 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맹 씨는 지난달에는 미국 하버드대학이 개최한 탈북민 영어 말하기 대회에도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3년 장애인 보호법을 제정했고 2013년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서명한 북한은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16번째로 열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는 미국 뉴욕에 있는 인권재단과 제네바에 있는 유엔워치 등 25개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회의에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의 신동혁, 강철환 씨를 비롯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원으로 일한 이영국 씨, 또 영국에 정착해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증검다리의 공동대표 박지현 씨 등이 참석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VOA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세계 난민의 현황과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seen American presidents come and go
and come and go.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have been meeting on and off in Vienna since April.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 그 배경을 알면 이해 폭이 훨씬 커집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을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5월 17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 19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7도입니다. 안주 기온은 9에서 25도, 양덕 5에서 25도, 남포 11도에서 27도, 신의주 10도에서 23도, 구성은 8에서 25도, 강계 6에서 28도 예상합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역시 맑겠습니다. 해주 11도에서 22도 분포, 용현 11도에서 24도, 개성 9도에서 23도, 사리원 10도에서 26도, 신계는 8에서 24도 예상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역시 모두 맑습니다. 함흥은 8에서 27도 분포, 장진 0에서 23도, 해산은 3도에서 24도, 청진 11도에서 21도, 선봉 11도에서 21도 예상합니다. 삼지연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19도, 원산은 12도에서 27도, 장진은 13도에서 26도 예상합니다. 동해 전해상이 맑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동해 먼바다 오전에는 1.5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오후에는 2.5m로 낮아지겠습니다. 서해상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맑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오후에는 0.5에서 1.5m, 먼바다 오전 오후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대응을 위한 신형 활공단계 요격체 개발 사업 진행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5일 미일 양국 간 양해각서에 따른 활공단계 요격체 협력 개발 사업 계획 관련 공식 합의를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양국의 오랜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영내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종합적인 방어 역량을 제공하고 일본은 로켓 모터와 추진 부품 개발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오는 2030년대 중반에 이 사업을 완성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번에 공동 개발하는 활공단계 요격체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표적에 가까워지기 전에 활공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요격 체계는 미사일이 낙하하는 최종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어서 극초음속 무기의 속도에 대응하는 데 취약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사업 비용이 3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일본 매체들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일본이 담당하는 액수는 10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는 요격체계가 완성되면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에 이지스함에 탑재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우주군 역량 등을 활용해서 저궤도에 위성 수백 개를 배치해 광역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동 요격 미사일 개발 사업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합의로 나온 것입니다. 이 합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22년 인공위성을 타격할 수 있는 시험용 위성을 발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6일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19일 전이었던 지난 2022년 2월 5일 코스모스 2553으로 알려진 위성을 쏘아올렸습니다. 이 위성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실전에 배치되면 저궤도 위성 수백 개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험용 위성이 실제로는 핵을 싣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아마도 1년 동안은 지구의 저궤도를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1200마일, 2000km 이하의 고도로 정의되는 지구의 저궤도에는 위성 수천 개가 돌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국제우주정거장과 허블 우주망원경 그리고 약 4,000개에 달하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이 포함됩니다. 러시아가 위성을 파괴하는 우주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관측은 최근 미 당국에서 꾸준히 나온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난 뒤에 가자지구를 통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15일 성명을 통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군사적으로 가자지구를 통치하지 않을 것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은 이스라엘의 비적대적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지구를 통치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려 했지만 전시 내각에서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후 논의에 앞서 가자지구 내에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고 하마스 제거라는 목표는 변명의 여지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부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자지구의 혼란으로 가득할 것으로 보이는 무정부 상태와 공백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직후 나왔습니다.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27일 첫 번째 토론에 나설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 방송에 토론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히고 언제 어디서든 토론할 수 있다고 한 당신은 어떠냐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는 6월과 9월에 제한된 두 번의 기회에 토론할 준비가 돼 있고 여기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